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일을 두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한 날이 무엇을 낳을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먼저 너는 내일 일을 두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쉽게 예측하고 나아가서 장담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간은 자기 자신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호언장담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미래는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되게 돼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좋아하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인간은 그렇게 모든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스스로 진보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만만해하는 교만이 타락한 인간들의 내면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그 무한한 잠재력과 역사를 개척해온 그 무한한 경험들을 인간들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앞으로도 인간은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하면서 결국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결국 행복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그 미래에 대한 이런 어리석은 기대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듯이 모두 헛된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미래는 인간이 기대하는 것처럼 보라색 찬란한 그런 미래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계획들을 세우죠. 몇 살까지는 내가 얼마를 벌고 몇 살까지는 집을 사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노후는 어떻게 탄탄하게 준비하고 다 그렇게 자기의 미래들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대비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면서 자기의 모든 노력에 기대면서 그렇게 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오늘 성경에 바로 내일 일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한다. 다 내 계획대로 잘 되게 돼 있다. 잘 풀려간다.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점점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될 수 없는 심히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출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뜻밖의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사건이나 사고가 더 나아가서 전쟁이나 재해나 재난이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가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 일을 그리고 1년 뒤를 10년 뒤를 우리의 노후를 미리 염려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날이 무엇을 낳을지라는 아주 시적인 아브라 아름다운 히브리식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날이 무엇을 낳을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마치 아이를 낳는 어머니처럼 의인화해서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 어떤 일들이 출산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계획하고 어떤 일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준비와 대비보다 더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뭘 더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더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았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불치의 병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예비된 재산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 다 소모되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이 일찍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러면 노후에 대한 그의 모든 대비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도모하고 경영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 그 아래에다가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대비해놨으니까 나는 끄떡없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형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오늘의 형통과 성공이 내일의 몰락과 패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히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낯선 사람이 하게 하고 내 입술은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이 자화자찬의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칭찬할지언정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한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타인으로, 낯선 외부인으로 나를 칭찬하게 하되 스스로 네 자신을 절대로 칭찬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같으면 친구하시겠습니까?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기 칭찬하는 사람하고 벗이 되고 싶겠냐고.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입만 열면 저 겉으로는 표를 안 내도 속으로는 아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의 정의는 타인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하든지 덕스러운 일을 행한다든지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걸 아무리 숨겨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를 칭찬해 줄 때 그것은 합당한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낯선 사람의 칭찬은 합당할까요? 그 나를 잘 아는 이들의 칭찬은 때때로 그것이 진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칭찬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건 의미 없는 진정한 칭찬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칭찬은 타인이, 그것도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 이거는 칭찬에 마땅한 일이다. 참 이건 귀한 일이다. 너무 귀감이 되는 일이다.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칭찬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공로와 업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가 정말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저런 행동은 정말 칭찬해 줘야 될 일인데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가만히 계실까요? 그가 정말 남다른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에 힘쓰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탁월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죠?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거든. 가만히 있어도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사람을 칭찬할 텐데 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할까요? 왜, 참 서글픈 거예요, 사실은. 서글픈 거예요.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한단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칭찬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있어요. 서글픈 거예요. 비참한 거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아우 참 잘했어, 아우 참 이뻐. 비참한 겁니다.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절대로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을 칭찬하는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행치 않기를 바랍니다. 설사 정말 칭찬할 일이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몰라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결국은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텐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난 칭찬을 좀 받아야 되겠어.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칭찬보다는 수욕을 당하고 비난과 욕설을 듣는 일들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고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그게 진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살아간다면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했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의 칭찬과 상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칭찬하면 아무것도 어떤 것도 가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은 칭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했다면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게 내가 잘해서 칭찬받을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칭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칭찬을 자꾸 해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그걸로 그 사람의 미천, 영적인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돌의 무게와 모래의 짐은 무겁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그 돌보다 더 무겁다. 경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홍수 같지만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파괴적인 감정에 대한 표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무거운 돌이나 모래를 가득 담은 짐을 운반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큰 돌을 우리가 뭐 들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뭐 진짜 공사판에 돌을 깨는 이런 곳에 일을 하는 분들 같으면 이 무거운 돌이나 또 모래를 지고 날라야 되는 이런 일들 정말 힘들고 지치고 버거운 일이죠. 쉽게 감당이 되지 않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돌이나 많은 양의 모래 그 이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영적으로 아둔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시도 때도 없이 분노를 표출한다. 그러면 그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또 지혜로운 사람들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억제하든지 아니면 결국 분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초래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가 분노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사과를 합니다. 네. 왜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 사람의 마음속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통제 불능이 되는 거죠. 이성도 양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가 분노를 폭발하면 아무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자가 분노할수록 그 미련한 자가 있는 가정과 공동체는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괴로움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분노의 시대입니다. 분노의 시대. 사회에 분노가 꽉꽉 차 있습니다.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분노의 파괴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그가 진정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화되어 가는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분노의 빈도가 점점 줄어가야 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다루는 마음이 그의 마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분노하는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죠? 나이가 들수록 분노가 많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남성 여러분. 여성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나이가 들수록 더 분노의 사람이 돼요, 남자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서운하고 섭섭할까요? 나름대로 한평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산 모든 지나온 날들을 볼 때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아버지를 멸시하고 우습게 얘기해요. 자, 분노와 우라가 쌓일까 왜 안 쌓일까요? 원하는 만큼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결국 내 자신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촉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이 드실수록 점잖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 든 아버지들이 괴팍해지는 것을 흔히 가정에서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분노로 튀어나오게 되고 가족들이 그런 아버지를 더 외면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분노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주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군가는 마음으로부터의 이해와 진정 어린 위로와 다독임이 필요합니다. 그 분내 자꾸 분노하고 성질낸다고 다 외면하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술 잔뜩 마시고. 그러니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열심히 사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절대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이해와 진정 어린 위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어리석은 분노가 가라앉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마음을 할퀴고 상처들이 쌓여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쉽게 분노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술이야. 맨날 술로 이거를 술 먹다가 이제 시비 붙으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죠. 모든 분노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터트려 버리고 결국 싸움 나고 관계는 다 깨져 버리고 그렇게 분노의 사람으로 점점 고립되고 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그렇게 술로 매일 자기를 달래다가 결국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세상의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그러다 그냥 어느 날 가는 거예요. 그냥. 분노의 근원이 죄와 인간의 연약임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내면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돌과 모래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분노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만 사라지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사라지면 결국 뭐밖에 남지 않을까요? 죄인들이 분노밖에 남지 않아요. 분노밖에. 너 나를 여왕처럼 떠받아 준다면 이게 여왕이야? 내 꼬라지가 이게 여왕이야? 남편에 대한 분노, 아내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자식에 대한 분노. 결국 남는 거는 분노와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지 못하면 원망과 분노와 미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경로는 타오르는 불처럼 잔인하고 분노는 범람하는 홍수와 같다. 이런 이제 감정의 찌꺼기들이 한번 이렇게 표출이 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오르는 불 같고 범람하는 홍조처럼 막 이 감정이 이렇게 한번 드러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기 질투하는 감정까지 포함된다. 자, 이러면 이제 이 점입가경이 되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죄악의 속성들이 인간의 부패한 속성, 감정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분노의 감정이 아무리 활화산 같고 홍수같이 막을 수 없는 감정이긴 한데 분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그러듭니다. 시간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뭐냐? 질투의 감정. 질투의 감정은 사그러들지가 않아요. 그 대상, 질투의 대상이 죽기 전까지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질투, 시기, 질투는 오래오래 내 안에서 부르부르 계속 끓고 있는 이 악한 감정이 바로 시기란 말입니다. 분노는 가라앉아요. 시기는 그 사람을 보기만 안 하면 계속 내 마음에서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되살아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분노해서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그 근원은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타인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에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고 타인이 나보다 더 가진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시기와 질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웃에게 주신 것을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이웃에게 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응? 아, 쟤는 저렇게 이쁜데 왜 나는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그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어? 분노와 시기와 질투는 모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들의 감정에 깊이 빠져들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드는 감정들입니다. 나에게는 없고 타인에게 있는 것에 그래서 과도히 마음을 쓰면서 살지 마시란 말입니다. 나에게는 없고 타인에게 있는 것. 어떻게 봐도 맨날 그런 것만 보여요. 타인에게 없고 내게 주신 것. 이게 더 크게 보여야 감사가 나오는데 내게는 없는데 저 사람한테 있는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개개인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자족할 수 있고 분노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많이 받은 자, 하늘에서 받을 게 없을 것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받지 못한 자들, 하늘에서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있고 없음에 대해서 자유하려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있고 없음에 대해서 자유하시려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궁극의 보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넘어지지 않고 분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이 전부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감정의 찌꺼기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걸로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 찌르고 이러면서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고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함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